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삿포로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우리 목사들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윤 목사님 뵙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탁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 되어드리겠다고 여기 했는데 참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막 돌아가시니까 좀 사비씩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 파트너가 되실 분 있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선교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일본 선교의 하나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선교 참 쉽지 않죠.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요코하마에 가서 지난 4월 달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장소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하며 말씀 전하고 우리 전부 다 일본 분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일본말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두손 들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일본 교회만 쭉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좀 원고도 한국말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말 하니까 너무 좋네요. 김치가 나오니까 저희도 이 김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음식이 미지근하잖아요. 이렇게는 쏘는 것도 없고 짜고 매운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김치를 계속 드리니까 이분들이 가슴이 조금씩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조금씩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도 박수 치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합니다. 이 청년부 찬양팀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일본어 예배 때도 특성도 기미와 아이사를 타며 오마레마시다.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곡을 제일 먼저 해요.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기미와 아이사를 타며 오마레마시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기묘한 아이사를 다녀 말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윤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들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내일이 성년식인데 성년이 되신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까? 아, 네, 다 지났습니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년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게 많지요. 또 새해가 되면 내가 새로운 각오로 이번에 올해는 담배도 좀 끊어보고 술도 좀 끊어보고. 다이어트해서 뭐 5kg도 좀 줄여보고 내가 성경을 일독을 꼭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결심도 하고 여러 가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올해 저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많은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1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그 첫사랑, 그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린 신앙생활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찬양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씀대로요, 그 찬양대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좋아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보면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나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 비타민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부족하면요,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그런 상태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만 한마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며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을 작년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밤새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배 우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잡아다가 가져와라, 그리고서는 그 숯불 위에 그 빵과 그 고기를 구워서 그리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좀 딴 소리입니다만은 제가 홋카이도 있을 때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에 아내와 처음으로 간 적이 있어요. 올 연휴라 거기 고려가쿠고에인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사쿠라가 다 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서 사쿠라, 아름다운 사쿠라를 보면서 봄을 아주 만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코다테의 명물이 뭔지 아세요? 이카소멘이에요. 그 이카를 잘게 썰어서 이 우동처럼 해서 먹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삼마 정식도 맛있고요. 그걸 먹고 그리고 와서 식사 후에 그 바다 그 앞에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났던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제자들과 베드로와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5절로부터 17에 보시면은 이제 식사를 마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너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 자기 심년 가운데 남아있었던 죄악감, 주님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가슴의 아픔 때문에 주님께 말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른 거 얘기 안 하시고 딱 세 번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 남아있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주님의 질문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어디에서 주님을 버렸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신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신 이외에 첫 번째는요, 베드로야, 너는 꼭 명심해라. 주 대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잊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에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과 그 부하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무서워서 아또유만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군지 잘 아시죠?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아주 수제자였고 모범적인 제자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에서는 한번 크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성공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너 인생은 내가 인정하노라. 너 인생은 복되다. 복되다 말씀하시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남성들의 영원한 애인이라고 불리우는 마릴린 몬로,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사람에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100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릴린 몬로가 인기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잔넷 나가라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일생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프란시스코 그 성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 때문에 오늘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정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하기 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 뭐 하루도 안 만나면 못 살 것 같이 굴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뭐 더 이상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거꾸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는 나리타 공항에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파이프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장수 무대 참 좋아합니다. 기억나세요? 결혼 50주년 된 사람들을 부부를 초대해서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부인을 이 의자에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머리 위에다가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설명해서 그 말을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그때 여기에 천생연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떴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말 있잖아. 그 당신과 나 사이를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뇌자로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네. 정답을 얘기하셨네. 평생 원수도 아니고 평생 왼수라 그랬어요. 일본 분들한테도 이시오노 데키데쇼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이 그렇게 사랑은 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너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우리 집에도 가끔 이 얘기가 나와요. 평생 왼수.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요. 50년을 살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고 그리고 좋은 점이죠. 제가 22년 전에 일본에 왔을 때 드라마를 봤어요. 그때 인기가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정년 이혼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쇼크였어요. 65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남편을 이제 정년 퇴직한다고 막 축복해주고요. 술을 탁 매이고 이 남편은 뭐 좋아서 뭐 술 취해서 바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정신도 깨기 전에 깨끗한 기모노를 갈아입고 무릎 탁 꿇고 한 장의 이 편지를 탁 앞에다 내놓습니다. 남편한테 나도 평생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신의 정년 퇴직금의 반을 나에게 주고 이혼의 도장을 찍어달라. 이게 유행처럼 퍼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야, 이 아내한테 잘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첫사랑일 때는 눈물로 콧물로 감격하고 주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올라가면 그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은 옳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요. 율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다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외동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멀어지고 등한시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번 사랑을 받은 것을 끝이어서는 안 돼요. 매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깊은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자꾸 새겨놓아야 돼요. 그래야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가슴에 꼭 새겨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이유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을 쫓아다니고 섬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한자리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숨겨진 동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꿈이 무산이 돼버리고 자기의 동기가 드러나버리니까 도망쳐버렸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와 섬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먼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 이외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년 봉사직을 줬을 때 중간에 내가 버린 일이 없어요. 내가 동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좀 힘이 들어도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야 너는 잊지 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끝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부여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도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똑같이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이 전극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좀 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굳센 천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니다. 견뎌내. 내가 너에게 더 힘을 주겠노라. 넌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야 너는 잊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일본에 대진이 일어나고서 요코하마에 내려와서 대진도 맞이했고 그리고 바로 2주 후에 그 센다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많이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본 땅에 이런 재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일본의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책임이 그들의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하지 못한 죄의 책임이 있더라고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그리고요, 제가 OMF라는 국제단체에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본 땅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했지만 열매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낼 바엔 차라리 캄보디아나 인도나 지금 아주 추수받아 보낸 게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경제적인 원리로 하나님 선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이 많이 일본을 포기를 했고,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일본에 온 풀타임 선교사였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SIM과 샌드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봉사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사선이나 원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많지요. 자녀들 교육도 문제 많지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렵지요. 경기도 어렵고 참 일본에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됩니다. 도살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아토데키나 쇼리샤 또 나르노데스.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제가 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희가 훈련할 때 저희도 양육자반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졸업을 시킵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경험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마지막 39절에 보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요. 방사선도, 지진도, 쓰나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잊지 말고. 환난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참 오래간만에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찾아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베드로는 처음에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나서는 그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세 가지 질문하실 때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님이세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님은 메이지 신학교에 다니시다가 영국에서 온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1895년 우리 명성황후 민비가 불량배들에게 일본 불량배들에게 칼에 난자당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건너가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사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12월 23일 날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울 근교에 있는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이 외놈 와서, 이 왼수가 왔다.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했는지. 그래도 그는요,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식사를 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점심 식사 좀 준비 좀 해 주시구려 그렇게 했는데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머리를 잘라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국수를 사다가 그 청년을 대접했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그만 영양실조로 남편과 어린아이 두 딸을 남겨두고 그 수원 그곳에 죽었어요. 주님의 품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의 사모님의 시신을 수원교회 앞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노리마츠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영양실조로 1914년에 다시 고향인 오타하라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회복되고 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개척한 수원교회 또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지역들로 개척을 해서 전국에 38개 교회와 전도서를 세웠어요. 그리고 1922년에 결핵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수원교회 교인들이 그 노리마츠 목사님의 본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목사님을 화장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그 사모님 옆에 그 교회 앞 마당 앞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념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본에도 우리 한국 사람을 사랑해서 그 땅에 목숨을 주기까지 선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복음의 빛이 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미국 살기 좋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올때 많은 유혹과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이 노리마치 목사님한테 사랑의 빛이 져서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구나 왔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진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제가 주님한테 헌신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포기한 거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그냥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순교자의 소리에 통계해 보면 16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일본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나요? 그냥 내가 직장일로 돈 벌기 위해서, 가족 교육시키기 위해서, 좀더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스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각자가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생명까지 주셨는데 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들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희들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그 사랑 잊어버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을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올해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성령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